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온전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하여 계속하여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시고 온전함을 사모하는 심령에 당신의 거룩함을 옷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혼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맹물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맹물 한 잔 준비해 드리는 것이 제 몫이라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냉수 한 잔을 이 아침에 들이키기 위해서 아침잠을 깨우시고 목요일쯤이면 좀 피곤하실 때거든요. 이 본방을 사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어제도 CD 주문을 받는다는 주문서가 이렇게 나누어지던데 끝까지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CD 제작하는 거 제가 이렇게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꼭 구도자들에게 설교 방송 이렇게 전해지는 것 외에 우리 교우님들이 CD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는 게 제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사귀시고 잠을 깨우시고 자기를 훈련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 오늘부터는 거룩의 여정을 떠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여. 자, 로마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의 왕노릇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다스림. 자, 죄가 다스리는가, 죄가 왕노릇하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고 은혜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은혜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왕을 노릇을 하는가? 자, 보통 통치자는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당신의 품성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죠. 로마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로 통치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잘 넘어가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선의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참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영향력이며 감화력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준 어떤 것을 기억하여 어머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결한 어떤 인품을 가진 참 귀한 분이 우리와 함께 어떤 기간 동안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그로 인해 감화를 받고 그분의 품성 때문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은혜 입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엇일까요? 지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요한복음 12장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적나라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은혜, 영광도 품성이고 은혜도 품성인데 그러면 영광과 은혜는 무엇이 다른가?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죠.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인데, 동일한 품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통하여 걸러진 하나님의 품성의 감화력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향력이고 감화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덮으면, 곧 은혜를 받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사업도 직장도 환경도 근심거리도 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영향이 우리 삶에 덮이기 시작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시작이 돼요. 은혜가 다스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향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면 감동하시는 그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어떤, 우리가 은혜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은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은혜는 두 가지 기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사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죄를 죽이는 기능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아니하면 거룩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기능과 죄를 죽이는 기능,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순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세력을 꺾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돼요. 죄를 은혜의 두 기능 중에서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은혜의 순간적인 즉각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죽이는 기능은 은혜의 지속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측면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영단번의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eternal once. 영단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보의 은혜, 두 번째 지속적인 기능이죠. 이것은 은혜가 지속되어서 우리 삶의 역사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미드라고 하죠. 타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단번에 일어난 순간적인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능이 있어요. 영성 수련회를 가고 장막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거듭하고 말씀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잠을 자고 먹으면서 대화가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집회를 이렇게 1년이면 몇 차례 또는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를 이렇게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집회 자체가 이게 도대체 마약과 같은 게 아니냐? 회의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참여해보지지만 결국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면 좋고 돌아오면 그만인 것을 되풀이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카타르시스만 되풀이한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약을 찾는 것 같은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감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집회가 정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별로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시면 대장간에 쇠, 어떤 쇠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쇠를 가지고 어떤 모양의 기구를 만들려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불을 지펴서 그것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해야 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게 해야 합니다. 자,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치죠. 해머로 때려칩니다. 자,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때려도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머가 부러지든지 그 쇳덩어리가 부서지든지 하고 맙니다. 문제는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감동이 왔을 때 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된 모양으로 트랜스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품성에 그 영향력이 가마르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은 부드러워진 마음이 돼요. 그걸 온유한 마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온유해지죠. 철이 뜨겁게 데워집니다. 근데 그 뜨겁게 데워진 불이 훨훨 타서 데워지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뭐예요? 불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차갑게 식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냥 뜨거워졌다가 그냥 식히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되풀이해요. 여러분 뜨거워졌다가 바로 식히고 뜨거워졌다가 바로 식히면 뭐만 더 단단해져요? 쇠만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연료만 달아 없어져요. 야영이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연료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수련회 하느라고 달구기를 그치면 차갑게 식어가게 되고 결국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감동으로 달아올랐을 때 때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뭐해서?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감화로 뜨거워질 때 내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죗된 본성과는 거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종에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때렸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해머로 때렸어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때릴 힘이 없으면 누군가가 좀 때려달라고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때릴 줄 모르면 잘 때리는 사람, 제대로 때리는 사람에게 때려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변형되기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처음 교인이 된 사람들,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감화가 있을 때예요. 마음이 이렇게 데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때려야 돼. 근데 안 때리더라고요. 본인은 때릴 줄 모르니까 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신자들 처음 말씀 공부하고 할 때는 매우 강하게 말씀으로 때립니다. 그때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때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 설렁설렁설렁 결코 변화되지 아니한 채 20년, 30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시기는 그렇게 여러분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증금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예언자적인 말씀의 막대기로 맞으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든 초신자를 양육할 때든 간에 초기에는 율법의 아들로 키우라. 율법의 아들로 키우라. 순종을 배우게 하고 맞아서 변화되. 여러분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 아무리 순종해봐야 그것을 율법적인 주의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데워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감동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때리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순종이고 결국은 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파열되죠. 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감동을 받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아무리 받아도 변화는 그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순종의 능력까지 동반하고 있어요. 때리면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은 종종 받지만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심정은 점점 더 무뎌져 갑니다. 담금질이라 그러죠. 철이 그냥 고속도강 무척 단단해져 있어요. 심령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함과 강팍함은 이 온유함은 성경적으로 온유함은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반대말이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은혜가 받아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유함은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자칫 잘못 착각해서 휴머니즘하고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절미를 아시죠? 인절미가 부들부들할 때는 얼마나 먹기 좋고 입에 착착 붙습니까? 그런데 인절미를 이렇게 방치해 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데 인절미가 딱딱하게 굳은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굳든가요? 그 부드러웠던 것이 차돌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망치로 두드려도 인절미 딱딱하게 굳은 거 깨기 어렵습니다. 저도 딱딱하게 굳은 인절미를 어렸을 때 던지면서 먹을 수는 없고 요즘처럼 무슨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던지며 놀았던 기억도 있어요. 차돌보다 더 딱딱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냐 강팍함이냐는 마음의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의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감동받고 데워졌다 싶고 데워졌다 싶고 더 뜨거운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제는 녹일 길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뜨거워지는 감동이 오기는 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 감동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 오늘 우리들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는 은혜가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의 은혜예요. 은혜가 왔다가 가요. 저희 집에 참 인품 좋은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왔다가 하루 머물고 가시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하려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방문케는 하는데 끝입니다. 간헐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참 굉장한 말이죠.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다스려야 하고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는 은혜가 잠깐 왔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다스림 속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가 돌아가셔서 바로 식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감동이, 은혜의 감동이, 은혜의 다스림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은혜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가 다스리는 삶에서도 여러분 간헐적으로 말씀의 감동도 받고 그리고 기도도 뜨거운 경험도 하고 회심 참회의 경험도 해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방문이 끝나고 나면 회개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죄의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깨어짐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샌디에고 바닷가에 해안 쪽으로 참 좋은 동네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아침이면 구름이 쫙 덮이고 왔다가 오전 9시 넘어서 10시가 되면 그것이 다 사라져요.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이게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너희의 인해가, 이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은혜가 아침 구름처럼 없어지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니 내가 어찌하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졌어도 은혜 아래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품성의 영향력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지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정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타락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지적으로 타락해요. 정서적으로 타락해 의지는 지와 정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의지까지도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순종할 힘이 없어요. 제가 종종 하루에도 몇 번씩 휴 하고 이렇게 긴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숨 쉬면은 그거 참 싫어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시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건 제 아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니 왜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냐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죄와 죄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온 한숨이에요. 내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죄의 소원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한숨이 휴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똑같은 구문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소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은혜를 다스리게 돼요. 우리는 은혜를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죄와 싸워본 자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죄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따라 살지 않기로 하고 죄와 맞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죄에 익숙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하면 죄와 맞서려고 하면 드디어 죄의 강력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가 죄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죄가 그 무엇보다 강렬한 힘으로 우리를 맞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시작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그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힘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그 힘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깁니다.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적 2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순화시키는 감화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킨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소원에 내어 맡기면 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은혜, 거룩,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죠. 거룩, 또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요.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 안에 들어오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릴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은혜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은혜가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 안에 법의 다스림 안에 그래서 그 법을 지켜 행하면 이 다스림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입니다. 그 나가면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다스림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거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거룩해지며 더 복되며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적 개념이고 거리적 개념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과 은혜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지속적인 감화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주어지되 지속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 쉬는 죄,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가끔은 하는데 쉬는 죄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결코 변화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환경들과 자리들을 옮겨야 됩니다. 본방을 사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자리가 있거든 반드시 그 자리에 가십시오. 뭐 CD로 듣고 다 좋아요. 그런데 CD로 들을 때는 다른 거 다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듣겠다는 얘기고 다른 거 하면서 듣겠다는 얘기에 그 동기가 된다면 그의 삶의 자리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지속적으로 가야 참석해야 하고 환경을 그렇게 그쪽으로 형성하도록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은 늘 강렬함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매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문제가 커지면 기도원 찾아가고 수련회 찾아가고 강렬한 마약 같은 영적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신실하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살아요. 주님,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별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별명은 다니엘의 별명은 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였어요. 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은혜 크게 받은 사람아, 은혜 안에 평생 산 사람아. 하늘에서 다니엘의 별명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은 자로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자로 통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혜가 선대하심이 헤세드가 그를 따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은혜의 다스림의 모델들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14만 4천인은 어떤 인물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뭘 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뭔가 뭐 왈과 루들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다 보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가지치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소위 말해 이 왁구가 짜여져야 되는데 뭐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인 하니까 바로 에스겔 뭐 20장으로 가고 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강론으로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 왁구가 안 나와요. 엣지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사실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받는 하나님의 인을 설명하는 표현은 계시록에 같은 책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보좌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름은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오시는 분 아닙니까?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며 이름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존재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담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는가? 제 궁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을까? 이 말씀에 대한 연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이해는 십자가상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상치연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입니다. 자, 이 참 예수님의 입에서 끝까지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분,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존재의 의식, 예수님의 존재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권세도 잃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정도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 존재의식, 존재의 뿌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 주의 재림하실 때 가지고 갈 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과 그리고 품성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치매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잃지 않는 한 치매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치매가 오신 환자들을 종종 방문해 보는데 참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찬미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말은 내 의식이 희미해질 때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혼수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제가 목사로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사로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CEO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 섭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다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함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 안에 인으로 새겨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남은 자로 14만 4천으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 것은 예수를 향해서 그의 자의식 무너뜨리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에서부터 그랬고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포기해도 좋으며 다 잃어도 좋습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결국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됨.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새겨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은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요. 새 이름, 새로워진 품성, 변화된 품성을 약속한 것입니다. 흰 돌에다가 새 이름, 새로운 품성과 새로워진 존재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열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양을 닮은 거룩한 품성,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승부는 품성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감동하고 우리는 우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순종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은혜가 임할 때 내 몸을 쳐서 순종시키시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다.